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을 통해 인생의 본질이 욕망과 거짓으로 얼룩짐을 보게 하셨습니다. 긴 세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인생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또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아버지께 다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방목동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사서 가득 부대에 물을 채워달라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니 아멘 인간이란 존재는 변하지 않는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이며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인간을 그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그 인간을 그 인생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우리는 주변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확하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며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만 보면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의 사건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특별하고 우리와 다른 인물일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들을 바라보고 성경의 사건들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거기 안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위 믿음의 집안, 그러니까 그 믿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믿음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도저히 믿음의 집안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이를 가지고픈 욕망으로 인해 하갈과 동침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주인의 아이를 뵌 여종 하갈의 교만, 그 두 사람의 행동 앞에 분노의 서리가 가득한 사라. 사라는 남편과 단판을 짓고 아이를 뵌 하갈에게 반격했죠. 여러분, 이 내용을 과감 없이 미화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늘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갈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라를 만날 정도로 본문은 막장 드라마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 나왔던 학대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긴 세월 이스라엘을 그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데 동원했던 그 노역과 압제를 행하는 그 학대라는 단어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단어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사실 이 집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 드라마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은 절대적인 소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드라마가, 그러니까 그 막장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나마 주는 작은 교훈이 뭐죠? 욕망을 따라 산 사람들의 결국은 바국이라는 겁니다. 마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질을 가진 인생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여기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앉아있는 우리들이나 인생의 실존은 거짓과 욕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만 막장 드라마급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전개되게 되는 창세기 21장 하반부부터 시작되는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안에 리브가의 거짓말 편에 아들 둘 야곱과 에서의 갈등, 대립, 살인 미수, 풍지박산 나는 가정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야곱이 낳은 그 아들들이 무려 20년간이나 한결같은 거짓으로 일관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펼쳐질 성경의 이야기는 딱 옛날 표현으로 하면 노랑신문의 날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생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죠? 특별히 창세기는 인간을, 그 인간의 본질을 욕망과 거짓말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과 대사를 과감 없이 기록해 둠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존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삐뚤어진 편에 요셉의 이기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 형들의 거짓말,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술 맡은 관원장의 거짓말, 인생들 모두가 버리는 대부분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 거짓의 집합체라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이 버리는 모든 욕망을 따라 산 삶의 결과는 분명히 파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배웠지 않습니까? 거짓과 욕망으로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그 개인개인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가셔서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덕분에 요셉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인생들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장의 사건을 읽었지 않습니까? 16장에서 하갈을 학대했던 사례가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입니다. 그러면 한번 되물어 봅시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불어서 지난 20년간을 보내었던 하갈이, 아니 사라가 더 나은 신앙과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성숙해 있습니까? 아니요. 본문은 이전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그대로 과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엔 잠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유대인 주석가들은 곧 이어 나올 22장에서 이삭 헌제에 대한 이삭 나이를 17세에서 20세 사이의 청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23장의 사건을 기점으로 이삭의 나이를 37세로 봅니다. 나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유대인 주석가들이 22장을 기점으로 21장을 해석하느냐면요, 21장에서 이삭 헌제의 사건이 있자마자 23장 1절에 무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라가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긴 세월 교제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에는 대부분 성경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줍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 연수가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23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죽었더라. 히브리어 뉘앙스는 돌연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주석가들은 이삭 번제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난 소식을 뒤늦게 안 사라가 그 심장이 터져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과 상관없이 지금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본문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16장에서 다정하시고 세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돌아갔던 하갈이 20년이 흘러서 그 아들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참 신앙의 사람으로 길렀다면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이 인생도 그 정도의 인격을 갖춘 인생으로 키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서도 나중에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으로 기르는 어머니로 하갈이 서 있음을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6장에서나 21장에서나 여전히 방관자적이고 무책임한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16장에서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참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해서 그 인생들이,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 인격이 더 성숙해 간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습니까? 옛 신앙의 선배들이나 지금 신앙인들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절로 자라가거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하나같이 그 신앙이 해보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인물만이 부단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소수의 인물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그 인격이 그 인생이 하나님 쓰시기 편한 도구로 다듬어져 갑니다. 그러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어제보다 못한 내일을 맞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계를 위한 수고와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그냥 두면 유지되기는커녕 이전보다 못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의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 바꾸어 말하면 시간과 물질을 기반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고 설레이는 감정과 그 사랑이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관계가 더 인격적이고 신뢰가 넘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갑니까? 아니죠. 아니죠. 더 나은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두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 사랑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부동산, 그리고 자기 취미생활, 나머지는 자식 교육. 여러분, 이혼율이 50%에 이르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박성호 간사와 둘이 중국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우연찮게 뒤편에 한 가족이 원탁을 두르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박성호 간사 머리 뒤편에 그분들이 앉아 계셔서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가족의 이 모습들을 유심하게 보게 되었는데 그 네 명의 가족이 밥을 먹는 모습이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조용한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말만 가족이지 관계가 없는 가족들은 대화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란 형식은 있지만 서로를 모르는 겁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수고와 노력이 없는 한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난 이후에 말씀 가운데 그분을 더 배우고 대화를 나누며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의 추락 소식을 날마다 날마다 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들이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건 이제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목사가 된다면요, 그 교회에 젊은 시절이나 살아가는 세월 가운데 신앙이 꽤 좋다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사가 이렇다면 성도들의 나아갈 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사용하지 않는 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절대 다수의 신앙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같은 설교를 하며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가을에는 말씀 가운데 그 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맞닿을 테고 그분을 닮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조금씩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부디 이 가을에는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주 전이었으니까 오늘이 아직 가을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거짓과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골몰할 때, 여기 하갈처럼, 사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하시는 명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아가라 라고 했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환경이었잖아요. 무슨 말로도 설득될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갈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셨죠. 왜죠? 이 모든 문제가 하갈의 미숙함과 교만함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미숙하고 교만한 그 부족함을 다시 돌아가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무르익는 인생으로 세우시려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훈련에만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16장 10절부터 14절에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여 베레스타에 있더라. 하나님은 먼저 그녀에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 내가 언제든지 듣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생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하갈이 감격에 겨워서 부엘라 헤로이, 즉 나의 깊은 속 사정까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린 이미 오래전에 16장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녀가 어떤 행동을 가하죠? 자기 발로 도망 나온 그곳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사라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을 만큼 하나님의 인재 경험과 약속이 너무나 생생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들이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만나는 이 세 명의 인물은 전혀 변함이 없는 듯 다시 그 일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16장의 사건이나 21장의 사건은 인간들의 욕망이 빚어낸 참극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고 방관자적이고요. 이스마엘을 보면 하갈이 보이는 듯하지 않습니까? 16장에서 하갈이 행했던 그 교만과 허세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재판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인 사라는 이전과 동일하게 일합니다. 이번에는 남편 자체를 조종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각자 입장에서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 중 누구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들 중 누구도 말씀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같이 이 고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거나 그 말씀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문제가 그들 가정에 발생하고 나서야 인생의 절망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매우 근심하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사실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문장의 구조상 그의 절망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것으로 하나님은 쳐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까?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갈대우를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스마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뚫고 나갈 희망의 길이 생긴 겁니다. 어제 저희 집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저희 집 둘째 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 급작스런 딸의 질문에 순간 어떻게 대답을 해야 7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평생을 살면서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늘 좋은 것만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지만 아버지를 쳐다보기만 해도 아니 신음소리만 내어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16장과 같은 막장 드라마급 스토리가 다시 21장에 전개되었고 다시 그 인생들은 절망으로 막막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광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몰지만 그 행동이 무책임하거나 방관자적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순종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생애 절망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사람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2, 300m 떨어져서 마치 시신을 내려놓고 거기 내려놓은 아이를 쳐다보며 통곡하고 울고 있는 하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울고 있는 이 하갈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죠? 물론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포자기고 절망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16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보다 더 절망적이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우는 눈물이 그냥 단순히 절망의 눈물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기억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눈물이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온갖 구박 다 참아내며 모든 서름을 다 참으며 견뎠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갈이 변함없이 자기중심적인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면 저 인생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하갈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 통곡을 기도로 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회개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단 한 번 중간에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그 긴 사사기의 모든 여정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랑 똑같이 쳐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또 다른 제목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이 시련과 고통 상황 가운데 무책임해 보였고 또 지금 한 사람은 너무 무력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할 때 하나님은 늘 그러하시듯이 일하십니다. 사실 여기 이 막장 드라마는 너무 얽히고 설켜서 그죠?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분쟁, 다시 되풀이 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브라함,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노력을 하면 더 얽히고 설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내가 그 아이를 붙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9절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게 하고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이삭은 이삭대로 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자기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두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계획대로라면 재직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갑작스러운 공사 때문에 어린이집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새벽부터 공사를 하셔서 조금 있으면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셨듯이 인생의 본질이 이와 같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20년이 흘렀는데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했던 아브라함, 사라, 하갈 변하지 않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내나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공간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헌신과 봉사, 자기 부인보다는 자기 권리의 주장과 부정과 비판을 훨씬 많이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짧은 한 주에 교회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모이시고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신 것을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의의 결과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걱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한결같이 손해보지 않고 자기 것을 더 챙기고 부정과 비판을 일삼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하나라도 내어놓겠다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겠다는 그 중심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의논하고 회의하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설령 좀 부족한 결론을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발빠르고 전문적으로 일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의 온 마음이 말씀 앞에 바르게 가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절망 앞에 하나님께 고개를 돌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상가로 가도 괜찮고 땅을 매입하거나 교회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말에 그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이 글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풀기 위해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잠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생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님 열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